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하시겠습니다. 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면 지금 튀르키예의 한 중앙 정도가 되죠. 거기까지 가서 예,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주로 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거기는 뭐 유대인들이 그냥 온 지역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는 하나 그 관습이 예, 낯선 유대인들이 오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떤 은혜를 받은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더라도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기회를 줬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전혀 다른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난리 났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지 그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늘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있다고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는지 그걸 다 참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450년간이라고죠.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갖고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다스린 것이 아니라 평소 때는 다 저기 뭐 양치고 그 밭 갈고 그러다가 이제 일이 벌어지면 예, 그 사사가 대표로 나서서 여러 지파 사람들 모으고 예, 그래서 전쟁을 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그냥 기회를 엿보고 조금 뭔가 빈틈이 있으면 또 전투 싸움을 걸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구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보기에 그럴듯한 이 사울 왕을 속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땠는지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셨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다윗 지파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와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매일 제일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 이 정도면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리더십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인가? 아니라고 그러고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이새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다른 아들 혹시 다른 아들 없습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였죠. 어디냐? 밖에서 지금 양 지고 있다. 불러와라. 다윗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했다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다윗도 엄청나게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그래서 많은 고난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갖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블레셋 그 군대의 대장이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사울도 이 몸이 이 거대한 사람이었는데 골리앗 앞에 보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나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언제 전쟁을 치러봤어? 아직도 어린애인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신다. 들에서 양치기 하는데 가끔가다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갖고 양들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나서서 그것들 물리쳤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라고. 물론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시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싸움은 지금 뭐 이런 짐승들이랑 그랬지 전쟁에 가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래서 사울도 마음이 안 됐는지 자기 군복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 창과 칼을 주고 근데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 거구의 갑옷과 그 창과를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난 이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물맷돌 다섯 개인 거예요. 그거 갖고 골리앗 앞에 선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이제 온갖 말로 조롱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믿음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다섯 개로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예.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려고 그랬어요. 늘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던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죠. 그럼 당연히 나가서 전쟁하지 뭘 물어봐 뭘 물어보기는. 그런데 늘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분명히 이스라엘 공격하고 온 거예요. 그걸 물어봐 당연히 나가야지. 근데 물어봤다고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어요. 예.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이제 왕이 그 권세로 그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총력을 다해서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그래서 전쟁에 나와서 그럼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윗이 이렇게 그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하고 그런데 사울은 그 골리앗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뒤에서 피하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게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드러내세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뜻을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죠. 소스 자기를 따르는 몇몇 군사들 데리고 이제 다윗왕을, 그러니까 사울왕을 피하고 도망 다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사울왕은 군사를 풀어서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늘 이제 공격하려고 하면 다윗은 거기 맞대서 싸우지 않고 피하고 이러기를 수십 번 한 거예요. 예. 그때의 고백 가운데 하나 시편 22편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네, 같이 읽죠.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시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럼 거기서 도망가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백성들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도망갔던 다윗 아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나가서 싸우면 자기 위치가 확인되죠. 다윗이 저기 있었구나. 또 밀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고 저기 오면 싸워야 되고 백성들은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거기서 또 도망가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14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14절로부터 19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고통만치는 않겠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보고가 됐어요.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왕이 왔다가 좀 쉬려고 했는지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한 보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소수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왕이 쉬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서 끊고 나왔던 거예요. 잠들어 있을 때. 그런데 군사들은 이때가 귀하니까 죽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거리가 떨어졌을 때 소리 질러갖고 내가 왕을 해야 할 기만이 없는 거. 그렇다고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를 죽도록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왕이 고백해. 맞다. 네가 옳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왕이 될 거다. 사울왕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망당하는 거. 그때 이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하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분명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내가 그걸 할 수 없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영원히 무결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그 부하들도 이 전쟁에서 단련이 돼갖고 왕이 나가지 않아도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하고 앞서서 이럴 일도 없어요. 그냥 군사들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궁에 있고 그러다가 엄청난 죄를 범하죠. 예,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이 죄를 범하고도 알지도 못했어요. 이 심각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비유로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왕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것을 당장 처치해야지.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쓴 시편이 있죠. 네. 우리 시편 51편 5절로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로부터 11절. 네. 시편 51편입니다. 네, 시편 51편 5절부터 11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사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놀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제는 왕이 됐어요. 뭐 왜 흠 없는 짐승들을 고르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드리려면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완전히 이거는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그때까지 하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갈라져요.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요. 이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아주 악한 족속이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려올 때 처음 대적한 자도 아말렉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이에요. 예. 그들이 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도 괴롭히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것 같이. 예. 적장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흠이 없는 것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리고 적장을 서로 잡아와 이게 얼마나 놀란 일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짐승 소리를 듣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이 양이나 이런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요. 네. 충격인 거죠. 이 사울왕한테는. 근데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잠깐만요. 우리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잠깐만, 15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15장인가요? 안 돼. 사무엘 상인가요? 네, 사무엘 상 15장. 네. 사무엘 상 15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하심이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그래도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죠. 네. 왜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러면 그런데 중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 범죄했을 때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께예요. 예.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시편 27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4절 네.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하나는 하는 것.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빼고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을 사모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의 왕이 영원히 이렇게 하리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하는지,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전했던 부정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그리고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는데 내 마음에 맞이라고 그러시고, 예. 그런데 저기 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베드로서 2장 23절로부터 2장 23절로부터 우리 32절까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로부터 32절. 네. 사도행전 2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으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키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관하여 담대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생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다. 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다윗을 인용해서죠. 그렇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렇죠?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사모하는, 그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 바로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세워주고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실 그분이 누구신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늘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도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다윗의 이 고백, 예. 이 베드로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아 다윗이 이걸 보았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 하나가 된 자죠.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걸 이루시고 이걸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이용해서 부활을 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근데 바울은 성경을 정통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데 이단의 괴수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눈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니까 네.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니까 다윗이 무엇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네. 이게 보이니까죠. 그렇죠? 네. 시편 110편에서도 우리 110편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보시리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셔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지 않느냐. 다윗이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다윗 보자 먼저 계신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시. 그래서 이 시편에 읽으면 진짜 놀랍게도 이게 다윗이 아니었어? 다윗이 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어? 맞지? 예.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죠. 물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좀 장막에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나단 선지에게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좀 해달라. 내가 언제 무슨 집을 구했냐? 내가 거할 것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그리고 그것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죠.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헤롯 왕도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엄청난 그 성전을 증축을 해갖고 새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한 거죠. 그래갖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헐기 왜 합니까? 그런데 성전을 허물었죠. 다시 세워졌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성전으로. 예수님,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 그 이상으로 다시는 무너지고 썩어지고 쇠하고 낡고 그런 성전이라, 영원한 성전.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이루시는데,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으면서 수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헐벗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구했던 것, 바울이 구했던 게 뭡니까? 바로 교회라 그러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 교회예요. 그것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잠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지금 그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금방 찾지 못하겠네요. 네. 다윗이 그 모든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의 성전이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 이게 성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죠. 이방 죄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한 주, 한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고 이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을 성전으로 부르시는데 바로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는 바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생명이 없는 지나 세월이 지나면 다 썩고 쇠하고 낡고 무너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성전을 세우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눈이 가려져 있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여기에는 눈이 밝으니까 다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세우려고 그러고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예.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거죠. 구약시대 때 뭐 성전은 그랬을지라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안 그래야 될 텐데 교회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끝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걸 암송한다고요. 외우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분 분이시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전했을 때 이거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로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성 가운데 이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정죄하여 이단의 괴수를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였다가 아니라 응하게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벌써 다 아시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떤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놀란 말입니까? 교회가 여기에 가려져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여기가 가려져 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만 여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고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고백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지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다이 또 이 은혜 가운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질 않아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힘을 쓰고 그걸 드러내기려고 그러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문제는 교회까지도 이게 심각한 거죠. 그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죠. 저도 애매모호했어요. 보니까 어중간했어요. 그러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붙잡은 거죠.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교인들로 가득 차고 뭐 1, 2부, 3부 예배 주일학교 할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저기 벤치에서도 앉아서 하고 복사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부흥될 수가 있나? 아니었어요. 예.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게 보이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고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가 어떤지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읽고 우리 간증 듣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마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에 주님의 거하실 처소, 주의 성전을 세우시려고. 심지어는 주님의 몸이라고까지도 했어요. 그 몸을 세우시려고.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 고난, 환난 다 담당하시면서 세상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다 버리고 흩어지고 혼자 둔다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입니까? 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죠. 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거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거 다 아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일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졸고 있냐? 네. 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들 다시 찾아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이 이 앞에 굴복하는 거죠.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선이 집사 간증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주일 말씀을 통하여 희년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안식년을 7번 지난 50년째 해에는 종되었던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모두 자유하여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기쁜 날이었다. 나팔을 불면서 이 기쁜 날을 기념하였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께서 유대인들도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아니, 율법으로 예수님까지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졌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나름 철저히 지켰지만 7년의 마지막 해인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한 것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 6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수확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7년째에는 자연적으로 자란 것을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50년째인 희년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을 해방시켜주는 제도인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기 재물과 소유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는 문제는 요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말씀하셨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이 땅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면서 살 수 있다. 사실 이 땅에서의 큰 성공은 너무나도 우리 눈에 크게 보여서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모습을 내 주위에서도 보았다. 그렇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인 것을 다시 알게 된다. 주일날 들은 진 집사님의 간증처럼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처럼 보였을까? 우리 아버지도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는데 교회를 자주 가는 어머니와 나를 좋게 봐주시지 않으셨다. 믿지 않던 시절에 진지사님도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또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더욱 바뀐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반응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 간증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처지거나 때로는 병 들거나 나이 들면 더 힘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나기도 한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쓸만하다고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신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알게 하신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랬던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병들고 약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세워질 때 오직 감사함으로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날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은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신다. 아멘.
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한다고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양 뿔로 만든 나팔 소리. 안식년 때 부는 거 하고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째 희년이 되는 거. 안식년이면 이제 주로 이제 빚을 진 사람들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죠. 대신 내 품삯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인이죠. 예. 유대인들에게서요. 이방인들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땅도 안식할 수 있도록 씨 뿌리고 경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아니, 안식년이 되면 그냥 내보내야 돼? 아직 빚이 남아있는데도? 밭을 내버려 둔다고? 1년 동안 경작해서 소득이 있어야지, 추수한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염려 마라, 다 2년 먹을지 그 전에 해줄게. 정말로? 그리고 내버려 두면 밭이 엉망이 되는데 잡초들 자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을 7번 지나서 희년 50년째?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안식년도 쉬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라서 또 쉬고 2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씨 뿌리고 경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거 지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절기마저도 나중에 아니 성경책이 어디에 구석에 있는 걸 제사장이 갖고 왔고 여기 성경책이 있었는데 어? 절기가 이렇다고? 근데 우리 하나도 못 지켰네? 이러고 있었으니까 겨우 안식일 지키고 뭐 하나 좀 가끔가다 어쩌다가 지켰던 것이 유월절 좀 지키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서 철저하게 뭐 말씀대로라고요. 네. 희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 희년.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누가 보면 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6절부터 19절. 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희년인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유케 한 정도 아니라 죄에 눌린 자, 이 세상 권세의 종로로 타는 자, 죽음을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걸 경험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사정 모르지 우리는 이런데 그럴까 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시고 그걸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거죠. 이젠 자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 관계없어요. 그 모든 것들 다 탕감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우주적인 희년이라고요. 온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앞으로는 영원히 종로로 탈 일이 없다. 이제는 영원한 자유다.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 날인 거예요.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나팔 소리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이 거기서 풀려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괴수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단의 괴수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이걸 표대로 달려간다 그러죠. 내가 여태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죠. 보니까 결국 내한테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해가 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복음은 그런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정말 여기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